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신 제자의 길,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두 명의 제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 전하도록 그런 사명을 나중에 부여하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전도 훈련,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훈련을 이렇게 보내시며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의 마을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또 핍박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지닐 것을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고 촉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늘 좋은 이야기들, 마음 편한 이야기들만 사실 했으면 참 부담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려 하면,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아가려 하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정말 마치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따뜻함이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만 나가봐도요, 세상이 이 복음을 얼마나 냉대하는지, 무시하는지,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냐? 어떻게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 폭풍우를 잠재우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지금 그러한 기적들을 똑같이 한번 일으켜봐라.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거짓말이고, 또 우리가 마치 어떠한 종교에 막 미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들을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우리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해야 했던 이 12명의 제자가 감당해야 했던 그 고난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이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잡아먹히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세상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때로는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또 불신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격적인 공격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막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면 괜히 막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죠. 하나님, 제가 복음 들고 나갔는데 좋은 좀 결과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어렵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나야 됩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숨김없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나도 미워했는데, 너희를 보낸 자도 미워했는데, 보냄을 받은 자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정말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그 목자의 심정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예견되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16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양 같은 성도들이 이리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뱀 하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에덴 동산의 뱀이 떠오르면서 간교한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뱀을 예로 들으신 것은 사단처럼 교활하게 행동해라, 간교하게 행동해라, 이기적으로 행동해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여기서 뱀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동물로서의 뱀을 의미하는데요. 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은 임기응변이 아주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요리조리 잘 도망치기도 하지만 주변 사물에 아주 신속하게 은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몸에 보호색을 띠고 있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와도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선지자급으로 혹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막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못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회중들이 던지는 그 돌이 자기들에게 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좀 잡아다가 좀 재판을 벌이고 이 사람 벌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교묘한 아주 간사한 이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 세금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아, 저 사람 로마의 앞잡이구나, 아, 저 사람 민족의 배신자구나 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할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반역자로 잡아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스라고 말해도 문제고 노라도 말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이 간사한 이 교묘히 만들어 놓은 이 함정 같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어요. 아, 지금 예스라고 말해도 문제고 노라고 말해도 문제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동전 하나를 꺼내셔서 요즘에도 저희가 동전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있고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금화나 은화도 로마 황제의 그 화상이 있고 얼굴이 있었고 그의 이름이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이 누구의 얼굴이냐, 이 동전에 새겨진 이름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가이사, 시저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함정을 빠져나오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계셨어요. 아,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가 있으신 거죠. 우리 같은 범인들은, 우리 같이 평범한 성도들은 그러한 비범한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어서 물어봐야 될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애독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통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애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예비케 하고 또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온전한 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성경을 애독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따라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의 영혼에 새겨 넣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명철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명철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명철이라 그래요. 성경을 애독하는 자에게는 명철함이 주어지는 거죠. 상황에 들어갔을 때 아, 요거를 택해야 되는구나, 아, 이 길은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길들이 보이는 거죠. 마치 바둑을 둘 때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길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잖아요. 많은 그 장소 가운데 내가 여기다 둬야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게 고수의 길이듯이, 신앙의 고수, 신앙의 성숙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경 말씀에 있어서 충만함이 있기에 삶의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아, 여기에선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지혜가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악한 모든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움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에 온전케 되는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오늘날에도 비둘기는 여전히 순전함과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순결함이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never compromise,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순전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신 어느 한 목사님이 20대 때에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다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딱 받았는데 첫 번째 주일이 딱 됐어요. 근데 종교 활동을 하러 가는데 고참 선임이 이제 새로 온 신병들을 다 이제 내려 이렇게 일렬로 도열시켜 놓은 다음에 교회 갈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교회 가려면 빠따 열 대 맞고 가야 돼. 그리고 교회 가면 앞으로 군 생활이 엄청 힘들어질 것만 기억해라. 막 엄청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신병인데 고참이 막 겁을 주니까 이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갔어요. 또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앞으로 한 걸음 나오니까 옆에 또 다른 이제 그 신병 중에 두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어요. 우린 그래도 교회 가겠다고. 설마 때리겠냐? 근데 정말로 이 선임이 이 빠따를 들고서 열 대를 때리는데 막 진짜 엉덩이가 막 터질 정도로 막 때리는 거죠. 그리고서 정말 그 부은 엉덩이를 붙잡고서 이 종교 활동하러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나머지 군 생활 동안 이 세 명은 선임들이 종교 활동하러 갈 때 안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뭘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 하면, 아, 한 번 타협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한 번 처음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와르르 넘어지는구나.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이죠. 사실 타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막 죄를 지어야지 막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한 번, 그냥 요번 딱 한 건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하는 것이 한 번이 결국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결국에 세 번, 네 번 습관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지금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분하고 내 삶의 어떤 기준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잖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남들 안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십일조도 안 하고 십일조도 막 하고 감사도 하고 막 절기되면 헌금도 하고 교회 늦게까지 봉사도 하고 난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옆에 있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주님의 그 순결함, 주님의 그 거룩함,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남들과 비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어떤 경쟁적인 신앙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물론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자, 17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복음 전파하는 동안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준대요. 여러분, 공회는 이스라엘의 자치 재판기구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재판장 같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거 사도행전 가면 다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해요. 또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매질당하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나중에 이 제자들, 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만 나머지 이 11명의 제자들 이 전승에 따르면 다 순교했거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어느 한 제자는 창에 찔려 죽었고 또 어느 제자는 끓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에 담아져서 죽기도 했고 화형에 처한 자도 있고 칼에 찔려 죽은 자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 주셨던 것이죠. 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분명히 제자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는 일로 말미암아 혹 제자들이 재판장에게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재판장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인해 단 한편의 설교로 무려 회중 3,000명 이상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또한 공회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문할 때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비범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이 그 공회 앞에 서 있을 때도 성령의 지혜 주심,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 한 번만 눈으로 볼까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나가는 그 모든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과 장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말세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21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어준대요.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만, 사실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자녀들이 크리스찬 됐다라고 말하면 엄마가 아빠가 자녀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일들이 지금도 있죠. 칼로 찌르고 명예로운 죽음이라 그래서 특별히 무슬림들 가운데서는 자기 가족들 중에 누가 크리스찬이 되면 가족들이 그냥 칼로 정말 찌르는 게 그게 honorable act로 여겨지는 그런 종교가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통계에 의하면 수많은 그 개신자들이 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로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의 비율을 보였을 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에 의해서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22절 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나? 그러면 누가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아니,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미움받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막 열심을 내는데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있는 것이 무엇이면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그 귀한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모욕도 조롱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표정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역하고 있던 베드로의 표정, 그리고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또 고난당했어. 아, 또 핍박당했어. 아, 또 채찍질 맞았어. 아, 또 감옥에 갇혔어. 막 이렇게 심란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감옥에서 저녁에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불렀어요. 실라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물론 눈물을 흘리는 찬양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기쁨과 감사도 그 안에 머물렀을 거예요.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함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2절 마지막 후반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뭐 하는 자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가족일 때도 있고요, 부모일 때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요, 심지어 배우자가 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게 만들 때도 있어요. 가까운 친구,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어떤 동기와 의도를 비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하는데 자꾸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도 핍박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내, patience, 참고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얘기한 내용은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막 좋은 이야기, 편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은 사실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이것도 우리의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에 치러야 되는 어떠한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됨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며 마지막 날까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한 사람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많은 파송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주님을 섬겼지만 대마는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이, 끝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언제 멈출지, 이 심장의 고동소리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셨으니 하나님, 억지로 인상 쓰고 갈 길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감당해야 할 제자의 기림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써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사오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